지난 한 주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또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시편 91편 말씀을 우리가 먼저 묵상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단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의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네 옆에서 만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종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적으로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메스터 플랜을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이제는 모든 것을 통일하시며 하늘과 땅과 새 예루살렘 이것을 회복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바로 장성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참 소망을 붙잡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깰 때에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70여, 80여, 90여, 100살까지 살아도 결국은 죽고 말지요. 그러나 참 소망이 없는 사람은 참 이 세상을 떠날 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떠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오늘은 1장 9절부터 이제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 유배 가서 본 환상에 대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친히 보고 성령 안에서 보고 증거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미래의 역사, future history라고 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옛날에 이미 지나간 것들을 기록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며 앞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또 이 예언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미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Future history다. 자 그러면 1장 9절부터 제가 한 절씩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의 형제이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판모라 하는 섬에 있었느니라.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네가 본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는 일곱 교회, 곧 에베소와 스마나와 퍼가모와 두아티라와 사데와 필라델페와 라오디게에 보내라 하시더라. 자,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성령 안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신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있다는 것이 신비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성령 안에라는 말씀은 약간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러냐면 앞에 내가 주의 날에 그랬거든요. 자, 주의 날이 뭡니까? 보통 주의 날 그러면은 일요일 이렇게 얘기하죠. 토요일 다음 날이라고 그러죠. 물론 그것도 주일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하고 궁극적인 주일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건 진노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축복의 날이지만 죄악 세상에 대해서는 바로 진노의 날이요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그날에 이미 성령 안에서 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끝이고 환란 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성령 안에서 미래에 갖다 놓으시고 모든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 2절을 보면 거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4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리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도 요한은 땅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영 안에 있었던 얘기죠. 결국은 사도 요한 몸을 떠나서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앞으로 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것들 이런 것들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 경험처럼 얘기했지만은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본 것들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못했지만 결국 갔다 온 사실을 거기에 간접적으로 말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요한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 안에 옮겨놓고 보여준 것들을 우리에게 기록한 거지요. 하나님의 영은 영원하신 영입니다. 현재, 과거, 미래가 없습니다. 항상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일어날 일도 하나님께는 현재이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믿음의 원로들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천상에 함께 앉히셨다고 말씀했죠. 성경 말씀은 앞으로 될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게 되면 내가 이미 천국에 이미 앉혀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과거형으로 나왔죠.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주님과 함께 앉혀졌다. 이 현재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현재로 쭉 앉혀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현재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은 뭔가 막연한 믿음이죠. 천국은 이미 지금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될 때는 물리적으로도 온 우주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1절 보게 되면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이렇게 말씀했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재림 직전의 교회 형태로서 하나님의 권위는 없어지고 사람들의 권위만이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곱 교회는 실질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교회에 대한 편지요 영적으로 은혜 시대 즉 교회 시대의 유형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대한 편지를 그 메시지를 듣는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 자신은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 즉 모든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듣는 자도 복이 있다고 그랬죠. 자, 지금 복된 시간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서니 일곱 금촛대가 보이더라. 그 일곱 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돛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을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려지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나에게 말씀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여지를 가졌노라. 그러므로 네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신비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천사들이요 네가 본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라. 자, 여기에 일곱 촛대가 나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죠. 1장 20절에 또 다시 가보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난번에 일곱 숫자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또 13절에 보게 되면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 같은 이가. 요새 우리 주님이 출임하셨을 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즉 Son of Man,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표현할 때 인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인 스스로 인자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여우는, 예수님께서 그 말한 여우는 헤롯 왕을 말하는 겁니다. 또 공중의 새들은 헤롯을 따라다니며 함께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무리들, 즉 종교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집들이 있고 머리 둘 곳이 있지만 인자였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집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죠. 어디 계시오니까, 집이 어딥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와보라 그러십니다. 주님은 집이 없었죠. 그 올리브산 위에서 항상 기도하시면서 이슬을 맞으면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뒤를 따라다니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을 보게 되면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양모는 양털이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참 옛날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의 그 모습, 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털 깎이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운 모양도 없고 연한 숨 같고 훈모할 것도 전혀 없고 외면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부활의 모습은 완전히 그때하고는 다른 모습이죠. 참 무서운 모습입니다. 이것은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영광, 성경에 나오는 영광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이제 심판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그분은 영광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어느 사람도 영광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영광이라는 말은 결국 주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사탄을 다 불못에 떨어뜨리고 이제는 하늘과 땅에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을 만드셔서 그 새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같이 사는 그러한 회복하는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영광이란 단어를 받으면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만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도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도 주님이 다 이루십니다. 심판도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주님이 하시는 것,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라고 에베소 1장에 사도 바울이 증거했죠.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함이라 이렇게 말씀했다 그랬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함이라. 우리는 찬송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찬송입니다. 모든 천하 만물은 다 주님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한테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표현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께 드리는 찬송인 것입니다. Praise the Lord라고 그래요. Praise the Lord, bless the Lord. 그러죠? 아, 주님만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주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고 유다지파의 사자로, 우는 사자가 아니라 정말 유다지파의 사자로 오십니다. 사탄은 그래서 주님을 흉내내서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아 성도들을 공격한다고 사도 베드로가 증거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는 사자가 아니라 유다지파의 사자로 앞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이것은 바로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의 오른손에는 일곱 뼈를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일곱 뼈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별, 별이 무엇입니까? 지금 로스앤젤레스의 할리우드에는 많은 별이 있습니다. 스타라고 그러죠. 스타들이 지금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원래 천사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별은, 일곱 별은 일곱 천사라고 그랬죠. 그러나 로스앤젤레스 천사의 도시에 있는 별은 참된 별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별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바라는 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말하는 별은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이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그러한 별인 것입니다. 아,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니엘 12장에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밟히는 스타가 아니라 영원토록 우주에서 빛나는, 영원히 빛나는 하늘들의 스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비록 볼품이 없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통을 받고 이렇게 상처 속에 살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주님과 고난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하늘의 스타로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스타를 원하십니까? 지금 할리우드에 있는 그 스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서 영원토록 창공에서 빛나는 축복받은 그러한 스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지금 이 땅에서 있는 영광을 받고 있는 스타들은 좋은 것 같아도 사실 그들에게는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마약을 하기도 하고 알코올 중독되기도 하고 자살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별들, 영원한 별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좌우에 날성검이 있죠. 양날 가진 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다. 자, 주님께서는 두 날을 사용하십니다. 첫째는 죄인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주십니다. 하나는 죄인들을 상처내는 날이고 또 하나는 상처를 받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는 치유, 즉 치료의 칼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어떤 치료, 뭐 정신적인 치료, 혼적인 치료가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치료, 이런 치료가 되는 거죠. 육신의 치료는 고침을 받아도 또 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좌우의 날이 선 주님의 칼을 받아들이므로 회개하고 영원한 치유를 받는, 영생을 받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주님께서는 이런 칼을 가지시고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이 빛난다고 그랬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 주님은 떠오르는 의의 태양 같다 했습니다. 이건 재림하시는 주님을 얘기하는 말씀이죠. 태양에는 세 가지 광선이 있습니다. 첫째는 적외선이 있습니다. 둘째는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있습니다. 셋째는 자외선이 있습니다. 자외선은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성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광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으로 이 땅에 보이는 육신으로 오신 것, 이것을 계시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능력으로 나타나신 것, 즉 적외선, 이건 치유의 광선이죠. 그러므로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세 가지의 삼일체 되신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태양은 하나인데 세 가지의 광선이 비치죠. 이게 결국 삼위일체를 결국 계시적으로 자연계시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없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다 자연계시로 다 이미 알려줬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들어있어요. 자기가 원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18절에 가보니까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옛날에 초림 때에 선지자로 오셨을 때 진리를 증거하는 선지자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왕왕 만주해 주러 오셔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고 사시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자,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 본 것들, 이건 과거죠. 또 현재 있는 일, 이건 현재죠. 이후에 일어날 일, 미래입니다. 이것은 지금 사도 요한은 성령 안에서 이미 대환란의 시간에 와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로 볼 때는 우리에게는 미래로 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 것들은 바로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교회 시대에 관한 것, 이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바로 과거사건으로 할 수 있는 거죠. 현재는 사도 요한이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서 본 것들을 기록한 것, 즉 4장부터 19장, 성도들의 휴거부터 19장,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까지를 현재일로 말씀했고, 미래는 천년 통치가 끝나고 마지막 심판이 있은 후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제는 영원 무궁토록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 영원 세계에 관한 말씀, 이것이 바로 미래 사건으로서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간구하시면서 들으실 때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장에 들어가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라오디게 교회까지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이것은 바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또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서 이것을 듣고 책망을 받아들이고 고칠 때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가진 것을 굳게 잡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이 오실 때 온전히 회개하고 칭찬받는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 때까지 교회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일곱 뼈를 가지고 일곱 금초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누굽니까? 모든 교회의 천사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로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같은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리고 이 아이들의 천사들이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께 매일 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 뭐죠? 하늘에 어린아이들을 대표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러 뭔가 하면 나타난다. 이 땅에 있는 아이들에 위해서 나타나는 하늘에 나타나는 천사 현현입니다. 이거는 전달자로서의 천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특히 그 중남미 저희가 다녔던 중남미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참 가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죠. 제가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 특별히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맨날 너희들이 처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은 그 천사들이 너희 아버지께 너희 모든 일들을 고해서 너희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제가 증거하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부모들을 불러가지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의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일매일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은 어린 자녀들을 절대로 괴롭히지 말고 잘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증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에베소 교회는 서기 33년부터 200년 사이에 있었던 교회로서 그 기초는 사도들로서 이루어졌고 대표적인 사람들은 폴리카비라는 사람, 이그나티우스, 저스틴, 마터, 파티우스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당시 이미 헬라 철학자들이 들어와서 성경적으로 믿는 믿음을 파괴하는 때였습니다. 그러한 교회 전통의 씨앗들이 싹트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볼 때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2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네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낸 것과 또 네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자, 여기 먼저 칭찬이 나오죠. 자칭 사도들을 찾아냈습니다. 거짓 사도들을 찾아낸 거죠. 성경 말씀으로 시험해 본 거죠. 그들이 어떤 말을 할 때 과연 성경 말씀이 있는가 확인해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지적하고 쫓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시험하여라 이 말씀에 순종한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또한 열심히 땀 흘리며 부지런히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좋은 일이죠. 열심을 내어서 주의 일에 힘쓴 교회입니다. 그런데 4절 5절을 보게 되면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네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이라.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뭐 어떤 교회가 교회 정통성이라든가 뭐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처음 사랑이 떠나갔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의식과 형식이 많아지니까 사랑이 식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또 조직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심보다도 인간적인 힘으로 움직이게 되는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형제의 사랑보다도 일 중심이 되어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러한 교회, 오늘날 이러한 대형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의 어둠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게 되고 우유부단한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긴다. 아까 일곱 초 때는 일곱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교회로서의 힘과 영향력,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의 영향력을 이제 옮기신다 이런 말씀이죠. 결국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에 볼 때 어둠의 빛을 비추지 않는 교회의 힘을 없애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과거의 모든 지은 죄들을 죄들뿐만 아니라 모든 죄들이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의로워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죄의 짐을 벗어버렸을 때 기뻤습니까? 그때는 정말 누가 욕을 해도 전혀 밉지가 않고 항상 감사하며 기뻐했죠. 이것은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그랬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잊어버린 겁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사실보다도 다른 어떤 것들이 나에게 행복과 기쁨을 준다면 이미 죄의 유혹에 들어간 것이고 처음 사랑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타락해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뭐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 사이에도 그렇지만 또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는 사랑해서 했지만 사랑이 식어지면 결국 그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취하게 되고 그것이 없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정욕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구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 지금 미국에 있는 이혼한 사람 중에 90% 이상이 육신의 정욕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비참한 얘기죠. 세상 사람도 그렇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보다도 여러분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바로 회개할 때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은혜의 기쁨으로부터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다시 한번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옛날 다윗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랬습니다. 죽음의 잠을 자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눈을 잠시 감고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나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구원받은 사실보다도 또 주님이 오신다는 그 소망보다도 다른 것들을 바라고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었고 내가 이제 회개하오니 성령께서 나를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하게 되며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며 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진정으로 기도하셨다면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낼 때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읽은 사람들, 또 마음에 간직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이 일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아무 소용이 없고 세상도 정욕도 다 사라져버린다고 그랬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이것들을 이겨내고 다 떨쳐내고 오직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며 살면서 많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